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 덕수에 사는 이명숙 자매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2년 11월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이듬해 93년쯤부터 남편과 함께 초대형 순복음교회에서 은사주의와 기복신앙을 쫓아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나눌 간증엔 몇달전 남편이 간증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 입장에서 좀더 간증하려 합니다. 저는 순복음교회라는 곳에서 우리를 전도한 그분의 권위로 새신자 교육부터 물침례까지 믿음보다 형식에 가까운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십일조는 꼭 해야 하는 것으로 배웠으며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세례 증거로 나타나는 방언도 꼭 받아야 한다고 하기에 모든 예배에 참석해 기도 시간만 되면 목이 터져라 소리쳐 부르짖으며 방언 받기를 간구하는 등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 95년도에 큰아이를 낳은 후 서울 송파로 이사가 그쪽 성전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98년도에 둘째 아이를 낳고 IMF로 인해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1년간 떠나게 되며 저 혼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교회를 잠시 쉬기로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작은 아이가 5살이 되어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그때는 주일은 물론이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까지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라는 생각이 늘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2002년 3월 드디어 작은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고 전내 자신과 약속한 대로 주일은 물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기도원까지 모든 예배에 열심을 내고 다녔습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던 제게 살던 집을 매매한 후 독수로 이사를 앞두고 큰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 집을 산 사람이 집담보로 부족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한 것이 은행과 개인이 근저당 설정을 잡아놓은 서류가 말수가 안 되어 대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을 살 당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서류들이 법이 강화되어 실상 아무 문제가 없어도 서류상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니 이걸 해결하고 와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 등기소로 달려가 이 일이 어찌 된 건지 확인하니 10년 전이 집이 경매로 팔리면서 모든 근저당 설정이 말소 처리되는데 당시 컴퓨터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빠진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그두 곳에서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법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달 후면 이사 가야 하는데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등기소와 은행 법원을 찾아다니며 이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당시 서류는 5년 전 폐기가 됐고 담당했던 사람들도 찾을 길이 없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두곳중한 곳은 은행이었고 한 곳은 개인이었는데 은행을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절대 영수증을 써줄 수 없다고 했으며 개인은 누군지 알지도 못해 찾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도대체 이 일이 지금 왜 우리에게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면 남양주 성전에 가서 열심히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이 시편 121장 1절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하게 하셨고 전 밤낮으로 또 매일 새벽 예배 나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앞집 아저씨의 도움으로 그 개인을 찾게 되고 간곡히 우리의 사정을 말하여 도움을 청하니 마지못해 영수증과 필요한 서류를 건네줍니다. 증거 없이 영수증을 절대 써줄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한 은행도 증거는 없지만 차후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책임지는 걸로 하고 영수증을 써주겠으니 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저는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심으로 깔끔하게 말소 처리가 된 등기부 등본을 제 손에 쥐게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 만에 이 사건을 마무리해 주시고 제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큰 은혜를 주셨으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득 품고 남양주시 덕소로 2002년 5월에 이사를 가게 해주십니다. 저의 믿음 생활 20여 년 중 2002년부터 2006년까지가 제일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 마음과 생각과 생활의 모든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셨고 교회가 전부였습니다. 이사 온 후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남편은 남성교회로 저는 성가대원으로 봉사를 시작했고 물질과 몸과 마음을 맞춰 교회 생활 역시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 먼저 나왔으며 라디오 채널도 극동방송에 맞춰 듣고 세상 음악과 방송은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책도 종교서적과 간증책 위주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온통 하나님께 뺏겨버렸음에도 전 늘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세례의 증거로 나타나는 방언을 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간증 때마다 모두 말하는 그 성령의 불세례, 혀가 꼬이고 몸이 뜨거워 방방 뛰는 그런 체험, 지난날에 자기가 지은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그때마다 자기 죄를 울며 회개하는 그런 뜨거운 체험이 제겐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사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로 여겨질까 두려워 그들 속에 함께 있는 저를 늘 주눅들게 했습니다. 외적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저를 그들은 구역장을 하라며 강권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으로 꼼짝없이 그 직분을 감당케 했습니다. 저는 방언을 못한다는 부담감을 감춘 채 구역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냥 성도일 때는 보이지 않았던 교회에 바르지 않은 모습들이 구역장이란 직분을 맡고 보니 자꾸 보이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성전을 방문하는 본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오시는 날이면 한 달 전부터 교회는 대청소와 교회 꾸미기로 바쁘며 각 교구의 지역과 구역에 국민일보신문의 할당량이 떨어지고 지역과 구역장들은 그 할당량을 채우려 구역 식구들에게 국민일보를 보라고 강권합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지역장과 구역장은 자기 돈으로 물질을 들여 심습니다. 그렇게 채워진 수많은 돈은 당회자 목사님 방문 선물로 드립니다. 아기를 오랫동안 가지지 못한 성도나 병들어 아픈 환자들은 최소 50만 원이란 감사원금을 내야만 당회자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을 수 있고 당회자 목사님이 오는 날은 경호원 수십 명이 입구부터 철벽 수비를 하고 지키며 어린아이들은 꽃다발을 들고 나가고 젊은 구역장이나 집사들은 한복을 예쁘게 입고 양쪽으로 줄 서서 맞이합니다. 저는 속으로 이래도 되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목사님이 다 받으시는데 이건 뭔가 바르지 않으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가대원으로 봉사를 하면서 저는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봅니다. 저는 그 당시 봉사는 다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헌데 지휘자와 피아노 반주자에게 사례금으로 얼마간의 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원들은 회비까지 내가며 섬기는데 그들은 왜 사례비를 받고 봉사를 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건 올바른 섬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순복음 교회에서 제일 분노했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한 또 하나의 일은 본교의 당회장 목사님이 은퇴 연령을 늘리기 위해 투표를 했을 때와 지성전들이 지교회로 바뀌면서 지성전에 다닌 목사들이 지교회의 목사로 계속 맡아서 할지 안 할지 여부를 성도들에게 묻는 투표였습니다. 전 이런 어이없는 투표를 교회에서 했다는 제 양심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수많은 성도들이 눈뜨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손을 들거나 일어서라는 말을 합니다. 주위는 지지분도 조용하고 단위에서 담임 목사가 눈을 부릅뜨고 회중을 오가며 쳐다봅니다. 100% 찬성은 나올 수 없으니 미리 약속한 안수집사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말하며 일어섭니다. 그 외 누구도 반대한다고 일어서고 싶어도 두렵고 무서워 일어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투표는 찬성 97.8%로 끝나고 본교의 당회자 목사는 은퇴 연령이 늘어나 지금도 원로 목사로 단위에서 주일 설교를 하시며 제가 다녔던 지성전의 담임 목사는 지금까지 그 지교의 당회장 목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서 당회장 목사로 호칭이 바뀐 목사님은 늘 축복받으라는 설교와 먼저 헌신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자주 전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섬김보다 섬김 받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만 듣고 세상 얘기, 사람들 얘기, 자기 얘기만 하다 설교가 끝납니다. 십일조와 헌금에 대해 수시로 얘기하고 당신의 뜻에 거스르거나 반대하면 설교 시간에 그 사람을 말씀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점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은혜가 안 되고 분노만 쌓여가는 저를 보니 너무 괴로웠습니다. 흔히 구원을 믿고 있던 저는 이렇게 내 안에 죄가 쌓일 때마다 구원을 잃어버릴까 늘 불안이 떨며 자책합니다. 저는 이런 불안을 없애기 위해 더욱 은사지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새벽 예배, 철야 예배로 가슴이 정 답답할 땐 금식도 해가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게도 한 번만 들려달라고,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제게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늘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왕 무엇인가 미쳐 살아야 된다면 예수님께 미치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이런 상태로 구역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 부담은 나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구역장 직분을 어렵게 내려놓고 차후 성가대 봉사 또한 기쁨 없이 하나님께 형식적인 찬양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 2008년 초쯤 함께 내려놓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만 지키는 중에 고등부 교사가 너무 부족하니 고등부 교사로 섬겨주면 어떠냐는 교사 친구와 고등부 전도사님의 권유로 2009년부터 저는 다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등부 교사로 새로운 믿음을 다지며 봉사를 하게 됩니다. 고등부 봉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대예배를 거의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예배 시작부터 제 안에 쌓여가는 분노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설교 말씀을 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등부 예배와 고등부에서의 모든 봉사가 끝나면 집에와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다른 교회 말씀을 찾아들으며 답답한 마음을 달랩니다. 저는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해 밖에서 더 많은 것을 찾고 듣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인터넷을 통해 순복음교회의 비리와 군밀일보 비리, 또 내가 알지 못했던 본교의 당회자 목사님의 여러 가지 것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것들에 관해 잘못된 것이다로 일축하며 매 예배 시간마다 본교 당회자 목사를 위해 통성 기도를 합니다. 어떤 것은 아예 해명조차 하지 않고 시시하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당회자 목사님에 대한 저의 불신은 점점 커가고 단일 설교하는 그들의 말씀이 그 이성과 가식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 여성교회 회장이 바뀌고 난 후 어느 날 교회 식당이 분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앉는 자리는 달랐지만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비롯 일반 성도들이 다 함께 식사를 하던 식당이 목사와 교역자 장로들만 따로 식사하는 뷔페 식당과 일반 성도들이 먹는 식당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야말로 2,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식단으로 밥을 먹고 목사나 교역자 장로들은 은식기에 잘 차려진 뷔페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이들이 과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그 종들이 맞는 것인가? 제 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제가 만난 것을 못 먹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좋은 음식을 먹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도를 섬기러 보낸 주님의 종이라 생각하기에 그들의 이런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혹 성도가 그리 차별화를 두고 섬기려 해도 바른 목자는 그리하지 않도록 성도를 가르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예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니골라당의 교리를 전 거기서 확실히 보게 됩니다. 목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돌보라고 보내준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고 살리며 웅덩이와 벼랑 끝으로 가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몇몇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를 욕하고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 말하며 교회를 옮기고 싶어도 갈 교회가 없어 못 떠난다는 말을 하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목사는 이런 성도의 죽어가는 영혼은 알지도 못한 채 계속 축복 설교만 하고 있으며 성도들은 메말라가는 영혼으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여전히 반복되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행합니다. 목사가 돈에 마음을 뺏기고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고 병든 성도를 외면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떠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바른 목사와 바른 교회를 찾아가게 해달라고 매일 매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편은 교회와 목사로 인해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털어서 뭔지 안다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딜 가도 다 똑같다며 나만 바르게 잘 믿으면 된다는 말을 말로 한 번도 제 편에서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싫은 만큼 남편에게도 그 영향이 미쳤고 나와는 달리 교회에 아무 문제를 못 느끼고 너무도 잘 생활하는 남편에게 분노를 느끼며 미움만까지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고 각자 교회 가고 각자 집에 오는 날이 많아집니다. 저희 영적 상태는 날로 피폐해지고 짜증과 분노와 원망 불평으로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빨리 저를 좀 바른 목사가 있는 바른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저 이 교회를 빨리 떠나고 싶어요. 제 기도는 더 간절해집니다.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 저에게 2012년 가을쯤 교회에서 남편에게 안수집사를 받으라는 명단을 올린답니다. 3년째 해마다 직분 받을 때면 안수집사 받기를 권유해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미뤘는데 이번에는 꼭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구 목사님께 무슨 명목으로 이 직분을 주는 건지, 외적인 조건만 갖춰지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다 받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 직분 주라는 응답은 확실히 받고 주는 건지 따져 묻습니다. 교구 목사님은 많은 말로 절 설득하시던 중 제게 왜 그리 부정적이냐며 그런 마음으로 어찌 고등부 교사를 하냐고 짜증을 내십니다. 전 안 그래도 교사 그만둘 겁니다 라고 말하며 얘기를 마칩니다. 저는 남편이 악한 열매로 가득 찬 이 순복음이란 곳에서 직분 받는 자체가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교회 떠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백만 원의 돈까지 내고 직분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걸 받으면 떠나기 더 힘들기에 전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차피 받을 거면 지금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나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다고 저를 달래던 남편이 제가 너무 완강히 나오자 그럼 직분 받는 거 다 포기하고 당신 말대로 이 교회를 떠나겠다며 대신 그곳에 가서 나 이제 예배 한번 드리고 남은 시간 내 마음대로 쓰겠으니 내가 뭐라든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내가 남편을 실족시키고 세상으로 내몰아 구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는 건 아닌지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전 교회도 가지 못하고 울면서 마음속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원하는 게 이런 남편의 타락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한참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내 생각을 모두 적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하며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12월까지만 고등부 교사를 하고 2013년도 한 해는 오직 예배만 집중해 드려보겠으며 그래도 내가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죽을 것 같으면 나 혼자라도 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남편은 2012년 10월에 안수집사 직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함께 직분받은 안수집사들과 장로들의 후일담을 들으니 대부분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래 안 받으면 교회를 떠나야 할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대출까지 받아 받았다는 등의 말에 또다시 분노가 일었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야말로 직분을 사고파는 매감매직의 형주소였습니다. 이렇게 장로와 안수집사 직분을 받은 이들이 값없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성김을 본받아 생활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들은 이 직분을 받기 위해 낸 수백 수천의 돈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그 X만큼 교만도 함께 높아지는 건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때 저는 마지막 신호와 마지막 성도 표라는 책을 읽게 되는데 이 책 안의 내용들이 제겐 너무 쇼킹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WCC,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베르치 등에 관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구원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게 됩니다. 아이들과 남편에게 이때 내가 눈앞에서 죽어가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2012년 12월 초에 전 그날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 없이 불안에 떨며 바른 진리를 전하는 말씀 찾아 유튜브를 검색하던 중 정동수 목사님의 말씀을 우연히 클릭해 되는데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그리도 간절히 받고자 했었던 방언과 애타게 찾던 하나님의 음성, 체험 등이 모두 비성경적이며 잘못된 것이란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의 충격과 함께 많은 분들이 경험한 것처럼 저 역시 말씀을 들으며 아 바로 이 말씀이다, 가려워진 커튼이 다 제껴지고 어둠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 같이 내 안의 영이 너무 기뻐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바로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목사님의 목회철학을 읽으며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사랑침례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할래요. 이때부터 저는 교회 홈피에 들어가 목사님의 마태 강의, 계시록 강의 등 지난 설교 말씀들을 매일 아침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시간만 나면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세상엔 성경이 두 가지가 있으며 그중 변개되지 않고 없음이 없는 최종 권위의 킹제임스 흠정역 바른 성경에 대해 알게 됩니다. 저는 바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려고 인터넷 서점을 다 뒤졌는데 살 수가 없어 교회로 문의해 스터디 성경을 삽니다. 성경이 집으로 택배가 오던 날의 기쁨과 설렘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사랑침례교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남편과의 약속도 있고 거리가 너무 멀어 망설이며 2014년이 되는 내년엔 어찌하든지 사랑침례교회를 가겠다고 생각하며 말씀 듣기에만 열중했습니다. 언젠가 개혁성경으로 사무엘상 28장 13절 이하 말씀을 읽던 중 사무엘의 영이 왜 땅속에서 올라왔으며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지옥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 사울에게 19절에서 왜 사무엘은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당시 고등부 전도사님께 이 점을 질문하니 몇 시간 후에 돌아온 답은 그건 그 당시 사단이 역사한 거라 말했고 전 계속 이해가 안 가 의문으로 남겨두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강의 설교와 말씀을 통해 이런 나의 의문을 말끔히 씻어주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저는 지옥이 땅속에 있으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던 낙원이 지옥의 어느 한 곳에 있었고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출애굽 당시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살아나온 백성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인 것도 새롭게 알게 되며 지옥에 간 줄 알고 있던 사울이 왜 사무엘과 함께 있었는지를 통해 구원의 안전부장 교리를 깨닫게 됩니다. 신약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라는 것 뉴에이지, 은사주의, 방언, WCC가 세계 단일 종교를 꿈꾸는 종교 통합을 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순복음은 물론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 로마 카톨릭 교회 실체까지 저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 듣고 알고 깨닫게 됩니다. 저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너무 기쁘고 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바른 말씀은 메말랐던 제 영혼을 점점 소생시켜 주었고 가슴에 가득 찼던 분노는 잦아들게 했으며 마음은 부드러움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1년 후에나 사랑침례교회를 가겠다고 계획을 세운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2013년 3월 20일 너무도 갑작스럽게 사랑침례교회를 방문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날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하며 그제 나누던 중 구원 바로 알기란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직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있던 저에게 목사님께서 한마디 말씀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 갈등하는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 한마디에 갑자기 제 눈이 밝아지고 안개가 걷히듯 그럼 난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으며 이후로 저는 제 구원에 대해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의 영적 상태는 180도 변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영혼의 자유와 기쁨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침례교회를 다녀간 후 저는 순복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남편에게 한 달에 두 번만이라도 사랑침례교회로 가게 해달라 간절히 부탁해 남편의 허락을 받고 저는 5월까지 한 달에 두 번만 사랑침례교회를 가게 됩니다. 어느 주일 저녁 유옥기 자매님의 간증을 듣게 되는데 전 자매님의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고 내용 중 신앙의 멘토가 없어 답답했다는 말씀과 바르지 않은 교회와 목사와 직분자들로 인해 느끼는 분노, 목사를 맹신하며 아멘아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치유는 분노를 느꼈다는 말씀에 100% 공감하며 더 이상 순복음교회 나가는 건 불가능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전 남편에게 올 1년 동안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려보겠다는 약속은 못 지킬 것 같다며 나 사랑침례교회로 매주 나가게 해달라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조용히 알았다며 허락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2주에 한 번씩 갈 때는 구리의 한 형제님 가정을 붙여주셨고 이제는 오남리의 한 형제님 가정을 통해 매 주일 저를 교회와 집으로 픽업해주는 차편까지 마련해 놓으시고 제 계획보다 1년이나 앞당겨 저를 바른 진리의 말씀과 바른 목사님이 계신 이곳 사랑침례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바른 목사가 있는 바른 교회로 보내달라고 간절히 원했던 제 기도를 하나님은 또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이때 중3과 고3이었던 두 딸은 엄마가 선택한 교회라면 좀 멀지만 자기들도 엄마를 믿고 따라가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중3 딸은 여름부터 고3이었던 딸은 수능이 끝난 후부터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닙니다. 엄마를 믿고 주저없이 따라온 딸들이 큰 어려움 없이 교회에 잘 적응하며 주일 설교 말씀에 은혜받는 것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제 영혼이 자유해지고 바른 말씀을 들으며 행복했던 만큼 남편 혼자 저 위험한 순복음교회에 두고 나왔다는 사실이 늘제 마음을 무겁고 괴롭게 했습니다. 제가 바른 진리 안에 들어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확신, 영혼의 자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매 주일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남편과 함께 누리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2013년 11월에 저희를 태우고 다녔던 형제님 가정이 송내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우리 새 모녀는 교회 갈 차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구리에 물론 두 가정이 있었지만 한 가정은 우리가 탈 자리가 없었고 한 가정은 너무 일찍 교회를 가셔서 아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엄두가 안 나고 남편이 순복음을 떠나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남편은 절대 교회를 떠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3월부터 제가 전해준 여러 CD, 설교 CD를 주면 차에서 듣기는 하는 것 같고 아침마다 틀어놓은 말씀도 듣는 것 같긴 한데 남편은 제게 교회를 옮긴다거나 순복음을 떠나겠다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우리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된 어느 날 남편은 제게 내년 2월쯤 인도로 떠나게 될것 같다며 가면 2년 정도 있게 될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남편은 이 핑계로 순복음에서의 모든 직분 다 정리하고 나올 거라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순복음을 정리하고 나오는 건 너무 기쁘고 좋지만 인도로 떠나는 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전이 상태로 남편이 인도에 간다면 타락과 죄의 길을 걸을까 너무 두렵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인도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우리 교회 와서 바른 말씀 들으며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갖고 떠나게 도와주세요. 전 간절히 기도하며 속을 태우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빨리 순복음을 나와 우리와 함께 교회 가자고 재촉을 합니다. 전몇달 전에야 남편의 간증을 통해 이때 남편도 바르지 않은 교회와 목사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으며 힘들어했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교회나 목사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에 전 남편이 문제없이 교회를 잘 다닌다 분노하고 미워했던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12월을 끝으로 남편은 순복음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2014년 1월 한 달을 나름 고민하며 갈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남편은 목사님의 설교가 바른 말씀이고 옳은 건 알겠는데 왜꼭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최종 권위의 바른 성경으로 봐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이 바른 진리를 선택해 주길 간절히 바라며 속은 타들어 갔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바른 말씀이나 바른 성경에 확신 없이 상황에 떠밀려 저와 아이들 때문에 우리 교회 오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구정을 센후 2월 첫 주일 전 교회를 가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뭐야란 에피소드 1, 2, 3을 보여주고 어둠 속의 등불이라는 영화를 볼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옷을 갈아입고 나갈 참이었는데 거실 소파에서 에피소드를 보고 있는 딸들에게 뭐 하냐 묻습니다. 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도 이걸 꼭 봐야 한다며 소파에 앉히고 1번부터 3번까지 에피소드 영상을 보여주고 바로 어둠 속의 등불 영화를 틉니다. 3시간이나 되는 긴 영화를 남편은 졸지도 않고 다본후그 다음 주 2월 9일부터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스스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남편이 이 영화들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이 왜 최종 권위의 바른 성경인지 확실히 알고 깨달아 성경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고 확신을 갖게 된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남편은 사랑침례교회를 스스로 선택해왔고 우리 가족은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 다 모이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남편이 온후 드디어 교회 나온 지 1년 만에 가족사진이 홈피에 올라온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온 가족의 침례까지 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몇몇의 형제님들께서 남편이 어색해하지 않도록 꾸준히 교제를 나눠주신 덕에 남편이 더 빨리 교회에 편안히 적응할 수 있었으며 처음 타의에 의해 남성 중창 찬양팀에 들어간 남편은 멋쩍어하면서도 열심히 찬양을 연습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주일엔 우리 가족 모두 나란히 앉아 오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꿈만 같았고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한 시간의 거리는 너무도 짧았으며 매 주일이 기다려지고 행복했습니다. 2월쯤 인도로 나가기로 했던 남편은 국내 일이 많아져 자꾸 뒤로 미뤄지게 되면서 작년 1년 동안 매 주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더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고 영혼의 자유로 얼굴엔 점점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교회 형제님들과의 교제도 이젠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저와 함께 식당 봉사도 기쁘게 감당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선 아침 설교 말씀의 은혜를 두 딸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가 그 수많은 말씀과 교회 중에서 어떻게 이리 바른 말씀과 목사님이 계신 이 사랑침례 교회를 오게 됐는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남편의 변화는 집에서 저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에는 휴거의 소망이 그저 막연하고 희미했었지만 바른 말씀을 듣고 배워가며 깨닫는 지금은 그 휴거의 소망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 가족의 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또 제게 이 휴거의 소망과 저천국에 대한 소망을 실감나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작년 여름 주님 품에 안 계신 피어슨 선교사님이십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너무도 맑은 눈동자와 유머와 평안의 모습을 보여주신 선교사님이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 남편이 오기 전까지 저와 함께 오랜 시간 기도해준 많은 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와 두 딸들을 태우고 다녀주셨던 두 형제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선한 행위의 보상은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남편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꾸준히 교제를 나눠준 많은 형제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은 현재 인도에 가 있으며 앞으로 이 일정이 점점 더 길어지겠지만 이젠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으며 남편은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에 더 소망을 두게 되었고 지금도 세상 것을 계속 버리는 중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때를 대비해 작년 여름부터 장롱 면허인 저에게 운전 연습을 시켜 남편이 없는 지금 제가 운전하고 교회를 옵니다. 10분 거리에 마트는 못 가도 1시간 거리에 교회는 오갈 수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사랑침례 교회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전에는 잘하고 싶어도 순수한 말씀의 젖을 못 먹어 자랄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 순수한 말씀의 젖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그 젖을 먹고 바르게 잘 성장해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목사는 성도의 기쁨이 되고 성도는 목사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저는 물론이고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수 목사님의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온 가족이 킹제임스 흠정력 성경의 바른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곳으로 이만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